안녕하십니까. 책 읽기 20분입니다. 세계사 공부의 기초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골격 제1장, 세계사의 골격을 지난 시간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초창기 문명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은 이제 농업부터 얘기하고, 농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문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에 이어지는 고전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얇은 책을 가지고 지나치게 오랫동안 읽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찜찜한 점이 없지 않아서 속도를 늘려볼까 하다가도 그래도 짚을 건 짚어가는 거고, 지금 우리가 무슨 진도를 맞춰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한 만큼 그냥 자기 듣고 싶은 사람만 듣는 무슨 그런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책임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이니까 뭐 좀 진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려고 생각합니다. 가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는 먼 옛날인데, 인류 문명의 초창기에는 분명히 신석기 시대가 있었고, 신석기 혁명이라는 게 있죠. 신석기 혁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죠. 지금 어제, 그제가 저 경칩안이었습니까? 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계절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당해봐야 아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게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문명의 시작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기본적인 환경을 크게 변모시킨 최초의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 사실 농사를 지으면 속된 말로 손해나는 점도 있을 수 있어요. 집단으로 모여서 하니까 전염병도 생길 수 있고, 또 뭐 계급 사회도 생겨나고 막 이러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농사를 버리지 못하는가? 그게 참 정주에서 사는 것이 왜 사람들이 그걸 버리지 못하는가? 그게 참 대단한 그런 물음이죠. 훌쩍 떠나고 싶다, 막 그런 것처럼 유목민들, 예전에 노마드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머무는 곳이 있으니까 떠나는 일도 생기는 거지, 맨날 떠나면서 살 수는 없죠. 농업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가성비 떨어지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농업을 하는 이유가 이제 있겠죠. 어쨌든 농업은 기원전 9000년에서 8000년 무렵부터 중동 북부에 있는 흑해에서 최초로 농업이 시작되는데, 7000년 정도면 벼농사 중심으로 동남아시아로 이 농업이 전파되었고, 5000년이면은 옥수수 농사 중심으로 중앙아메리카로 농업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농사가 유럽 주요 지역으로 전파되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렸다. 이게 굉장히. 그런데 이제 농업의 장점은 뭐냐? 제가 아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는데요. 장점은 없어요. 있습니다. 안정적인 식량 생산,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런데 단점도 있죠. 더 많은 노동시간이 투여되고, 모여서 살게 되니까 전염병도, 그리고 더 많은 식량이 공급되면서 인구가 증가하니까 이제 생산성도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기술혁신도 일어나고,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게 장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장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농업이 기원전 9000년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8000년 정도 지난 기원전 1000년에는 세계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농업사회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어떤 관습이랄까요? 그것을 가부장적 사회로의 전환을 들고 있습니다. 남성이 주국 생산의 책임을 지고 있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단위가 생겼다고, 꼭 7일은 아니어도 피리어드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농업은 인류 역사의 기본적인 환경을 크게 변모시킨 최초의 전환이다. 역사에서 다루기 까다롭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 농업으로 인해서 식량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은 인류가 규칙적, 법칙적 사유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농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바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문명은 지속적인 것이니까 대체로 보아서 기원전 3500년에서 3500년 무렵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났습니다. 흑해 연안에서 농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마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문명의 원천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문명의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그냥 뜨내기로 살아가는 시계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장과 금속, 그리고 문자, 그리고 이제 군집을 이루어 사니까 당연히 정부 조직, 그리고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문자, 그리고 큰 강에서 이 농업이라는 것이 생겨나니까 관계 시스템이 있고, 화폐가 있고, 수학, 과학, 초보적인 과학 지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명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문명이 농업의 등장과 함께 곧바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걸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업이 발전했다고 해서 문명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문명은 농업이 있어야만 발전한다는 것. 문명은 농업이 있어야만 발전한다는 것. 또한 문명이라고 해서 모든 문명이 뭐 연장과 금속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문자를 가지고 있거나 정부 조직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여기서 유념해 둬야 되는 것은 문명은 농업의 등장과 함께 반드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농업이 없으면 문명은 불가능하다는 거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유목민족들의 그 유목 문명이랄까요? 그런 것이 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농업이 없어도 이 문명이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문명의 특징이라고 할 때 주로 거론하는 게 특징의 지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속성. 그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특징의 지속성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문명이 지역적으로 얼마나 확장되는가. 지역적으로 확장되려면 다른 문명하고 교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집트와 그리스의 교류라든가 메소포타미아 여러 나라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성서에 등장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났던 홍수 이야기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의 무역 이런 것들 이게 다 이제 교류죠. 교류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사의 관심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초기 문명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초기 문명이 끝나갈 무렵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철기입니다. 철기. 철기가 있음으로 해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 바로 세계사의 다음 시대가 열리는 기술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신석기 혁명을 얘기하면서 농업이 출현했다. 그런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보적인 농업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농업으로부터 문명이 전개되어 나왔고 문명이 전개되어 나오다가 끝 무렵에 철기가 발명되었다. 그리고 철기가 발명되면서부터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면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 철기는 세계사의 다음 시대를 여는 기술적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건만 정리를 해보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신석기 농업혁명이 있고 그것이 계속 전개되면서 문명이라는 것이 생겨났고 문명의 끝머리에서 초기 문명의 끝무렵에서 철기가 등장하였다. 철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나치게 기술 중심으로 역사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지만 역사가 그런 기술이 없으면 매듭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철기를 꼭 유념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사회에서 만들어진 관습들이라는 게 있죠. 이제 농업이라고 할 때 그 농업사회에서 만들어진 관습들이 사실 문명까지도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주의할 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농업사회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농업사회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벗어난 지가 50년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농업사회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면 농업사회에서 빠져나온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분명히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농업사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관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습은 되게 농업사회에서 만들어진 관습이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는 농업사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관습과 실제로 살고 있는 세계와의 괴리가 생기죠. 관습과 세계와의 괴리가 생기죠. 이것이 지금 현재 21세기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농업사회에서 만들어진 관습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농업 그리고 문명 그것에 이어서 형성된 시대를 이 책에서는 고전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고전시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던 때까지 서구의 역사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기원전 1000년 무렵부터 서기 600년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고전시대다. 제가 그냥 사상사 강의하거나 그럴 때 자주 쓰는 표현으로 그레코 로만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가 요쯤에 해당합니다. 서구, 저는 이제 서양학을 전공했으니까 서구 문명사, 서구 사상사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고전시대다 그러면 되게 이쯤으로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초창기의 문명시대를 벗어나서 훨씬 규모가 큰 이 문명지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때 와서 인류는 이 중국이나 인도 이제 동아시아 문명 뭐 이런 쪽으로 되겠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황하에서 문명 황하 문명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이 4대 문명 얘기할 때 그런데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서 동아시아 문명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더스 문명이라 하지 않고 이제 인도 문명이라고 그러는 거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때쯤 오면은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원래는 초창기 문명이 없었던 곳인데 이제 문명이 형성되고는 지중해 문명 이렇게 있습니다. 따라서 고전 시대 오면은 중국, 인도, 페르시아 제국, 지중해 문명 이렇게 지중해 문명 안에는 뭐가 들어갈 포함되냐면은 저기가 포함되죠. 나일강 문명이. 나일강 문명, 그러니까 지금 4대 문명에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온 것을 생각해 보면,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나일강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 이것을 이제 이 고전 시대에 들어오면은 중국 문명, 인도 문명,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문명, 그 다음에 지중해 문명, 그리고 이때가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것. 규모가 커졌으니까 연결과 통합이 시도되었고, 연결과 통합을 위한 새로운 도로체계나 교육이 증진되고 그것으로부터 신앙체계와 언어들이 생겨나고 이게 인류 역사의 초창기 제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죠. 문명, 이제 이 4대 문명에서 우리가 되게 이제 세계사 공부 배울 때 되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4대 문명, 황하 문명, 뭐 나일강 문명, 인더스 문명, 막 메소포타미아 문명 막 무지하게 외우잖아요. 그 다음에는 제국시대가 되죠. 초기 제국 시대, 연결과 통합이 시도되었다. 그러면 이 문명이, 초기 문명들이 제국을 형성하면서 각 문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인도에서는, 이 책에서는, 글쎄, 이게 뭐, 그 각 문명이 가진 독특한 특징을 이 책에서, 피터 스턴스 이 사람은, 인도는 강한 종교적 전통이 있고, 중국은 강력한 국가와 상층 관료들의 자질과 역할이 두드러지고 지중해에서는 정치와 귀족 지배의 정당성이 발전하며 특유의 문학과 예술 전통이 있고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터교가 발전해서 또 쇠퇴하기도 했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정복하기도 했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문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이것을 이렇게 일의적으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날 고전이다라고 말할 때는 대체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을 말하죠. 좁은 의미의 고전입니다. 좁은 의미의 고전. 가령 서구의 고전이다. 그러면 이제 이 시기에 대체로 만들어진 거죠. 이 시기에. 이 그레코로만 시대에 만들어진 것.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레코로만 시기에 만들어진 것. 이게 이제 고전이죠. 이것을 아직 계속 우려 먹고 사는 거죠. 우리 서구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우려 먹고 사는 거죠. 시기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고작 인류 역사에서 1000년밖에 안 지났는데 뭘 더 해보겠다고 까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나온 것들이죠.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되게 이때 나온 것들이니까 이걸 파먹고 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전 시대는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도 기초가 되는 시대라고 보면은 딱 어김없는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전 시대는 이 파악할 땐 그래도 주의해야 될 점이 이례적으로 단일하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까 시간 속에서 형성되고 완성되었다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는 안 되고 각 문명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특히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들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게 시간 속에서 형성되고 완성되었다 이런 당연한 얘기고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는 안 되죠. 뭘 파악하는데 단순하게 하면 안 되고 무슨 낭기 과목도 아니고 또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들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것도 뭐 당연한 거고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들이죠. 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들이고도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주변 지역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의 영향력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고전 문명과 고전 문명들을 잇는 통로들이 뭐가 있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른바 실크로드라 불리는 통로가 있고 인도양을 무대로 한 바닷길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 가장 유념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교류지 않습니까? 교류. 세계사의 중심 주제니까, 세계사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니까. 교류를 유심히 봐야 한다. 이런 이제 고전 문명의 시기, 고전 시대는, 그런데 이런 고전 시대는 대체로 500년에서 600년, 서기 500년에서 600년 이 시기가 되면 고전시대가 끝납니다. 고전시대가 끝나면 쇠퇴하느냐? 사실 쇠퇴는 아니고 이제 종류가 다른 시기가 되죠. AD 200년에서 600년 이때쯤에 위대한 고전시대 제국들이 몰락하는데 중국 문명의 경우에는 한나라가 몰락하고 서양에서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러면 고전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쇠퇴냐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문명의 한 단계가 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나라 이후에 이제 좀 혼란의 시대를 겪다가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성립하였는데 이 당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성격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의 중공 저 나라가 자기 모범으로 삼고 있는 나라도 당나라입니다. 한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걸 본다면 문명의 한 단계가 지나서 전혀 다른 종류의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농업, 문명, 그리고 고전시대 이렇게 해서 정리했는데 다음 주에는 고전시대 후기, 그리고 근대 초기, 장기 19세기, 현대, 가능하면 다음 시간에 현대까지 해서 챕터 1을 다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챕터 1을 다 끝낸 다음에 챕터 3을 해서 지겨우실 것 같아서요. 빨리 끝내. 다음엔 이 책을 다 한다면은 교유서 과에서 나온 교유서에서 그 첫 단추 시리즈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는 이제 옥스퍼드에서 나오는 베리 숏 인트로덕션 시리즈에서 있는 역사 그 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책은 적어도 이 책보다 좀 체계적이고 입문서로는 그 책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책 20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